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숨지시는 가장 숭고하면서도 장엄하면서도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는 비통한 장면이 되겠죠.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여러분, 6시니까 여기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때입니까? 예, 가장 하루 중 밝아야 될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때 해가 빛을 잃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문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창조주의 죽음에 대한 모든 피조세계의 애도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어느 문인의 글을 빌려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나 다 이제 헤아려 보고 나오는데, 그때 그런 표현을, 어느 문인의 표현을 빌려서 했더라고요. 창조주의 죽음에 모든 피조세계의 애도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원형의 그림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출애굽기에서 만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던 밤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쳤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애굽을 사실상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흑암이 임하죠. 캄캄한 흑암이 임하면서 그 밤에 어린 양이 죽어요.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 노예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장자의 죽음이 피해가죠.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장자의 죽음이 히브리 노예들의 집집마다 피해갑니다. 그렇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캄캄한 흑암이 임하고 그 흑암 속에 어린 양은 희생되어 죽어가죠. 말하자면 오늘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그림은 구약 출애굽기에서 만날 수 있는 원형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과연 그러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숨지시는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모든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다시 예수님의 호칭 속에 하나님을 뭘로 고백하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는 주일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소위 가상칠언이라는 일곱 마디를 쫓아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참고하는 책이 그 고신대 권혜생 교수님이라는 아주 젊은 신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새로 나온 책인데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추천사를 제가 써서 혹 이게 자칫 또 책 선전이 될까 봐. 근데 책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도 상으로 한 절반 이상은 사들인 것 같아요. 예. 사들였다고요. 예. 그 책의 그 줄거리를 쫓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에 그 담아진 성경 전반에 걸친 신학적인 내용을 아주 잘 그리고 입체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책이 그렇게 또 부담스럽게 두껍지도 않아요. 얇은 책인데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믿음의 십자가. 십자가와 믿음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 특별히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결국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믿음.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믿음. 자, 이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여러분 여기 영혼이라고 할 때는 생의 전반적인 영육 간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어떡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그 처절이 이제 막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게, 아들은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의존하는 아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고개 돌리고 외면하시고 등을 돌려 앉아 있어요. 누가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힘드신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 철저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의존하는 아들을 등을 돌리고 외면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 그런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46절을 잘 보세요. 아버지의 뭐에 부탁하나이다? 손. 손이라고 돼 있어요. 손은 주로 성경에서 돌보심, 보호, 능력을 얘기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표현이 아주 절묘하게 소개된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아가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가서. 이제 피부가 검은 술람이 여인을 향한 신랑의 노래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 손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아가서 강의를 설교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댔습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동시에 있다. 자, 술람미 여인을 머리를 고일 때 고이는 손은 보이는 손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겠죠? 예. 그러면 동시에 오른팔로 나를 앉는 손은 보이는 손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일까요? 보이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구원의 돌보심 속에는, 인생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왼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답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아마 순간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불안하기까지 한 그런 인생의 찬란한 순간들이 또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러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려야만 되고 답도 없고 침묵하시고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국 오늘 아가서의 이 기록을 보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까? 돌보지 않는 겁니까? 돌보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양손을 통해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시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그 성경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각, 저는 그런 이제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없을 때, 우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도 없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뭐하고 계셨을까? 되게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한가하시고. 그 세 분이 뭐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새벽부터 뭐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겠어요? 그렇죠. 서로 위해 주시고 서로 찬양해 주시고 서로 돌아봐 주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할렐루야. 그 우리가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왼팔만 보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드님을 외면하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은 그 순간에도 철저히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돌보실 손에 뭐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사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연주하신 분들의 그 가사를 보면 그런 의미의 가사가 이렇게 쭉 흘러갔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계시록에도 우리가 그런 장면을 만나는데 다 그 장로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그리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서야 아, 우리의 이 나그네길과 순례길 끝의 모든 여정의 결론이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그 찬송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예.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발원지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성경의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셨는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땅에 태동된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 삼일교회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상식이 있어야 되고 또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교회는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제 다른 선교지로 떠나면서 그 리더십들에게 맡길 때 장로님들 잘 부탁해요. 장로님들한테 교회 운명이 달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볼까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음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도 지나가고 전통도 지나가고 다 유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아요. 꽃도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리라.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글을 쓸 때는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아세요? 그 현실적 증거가 본인이거든요. 에이, 내가 뭐 그렇게 허언장담하고 다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 자기가 제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일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결국 뭘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께. 믿음이라는 건 뭐죠?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컨빅션,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걸 가장 샘플로 잘 보여준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택함을 입었지만 그는 인생의 고비길마다 유리한 쪽을 택하고 이익을 택하고 별짓을 다 해요. 자기가 또 막 흥분해가지고, 야, 이러다 하나님 약속이 무산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막 또 머리 굴려가지고 아내하고 의논해서 엉뚱한 열매를 토해내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동행해 주시면서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함의 결과인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예수님도 교회를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에 따라서 교회 철학이 바뀌고 교회 운영이 바뀌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삼위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위 예수님의 이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말씀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이루어진 그랬으니까 어떤 해프닝, 뭐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할 때 이루어진이라는 말은 성취되고 완성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여기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다음 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다같이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선지자들이, 말씀의 봉사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루어진 완성된 일을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거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것도 필요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야 될 신앙의 요소와 덕목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내내 입에서 그 찬송이 후렴이 돌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후렴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3.1교회는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가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부요케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과 보호하심이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철저히 맡기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 사람의 리더십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부탁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기다림에 믿음의 경주를 인내를 쉼이 없도록 도우시고 왼팔로 우리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 앞에 오늘도 넘치는 은혜 속에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우리에게.